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뭐 별로 아닌가 봐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택에 두 주간 잘 놀다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두 주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opportunity, 뭐 발음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국식 발음을 했으니까 영국식 발음이 조금 터프하죠. 기회라는 뜻이죠. 기회. 근데 이 기회라는 말, 모든 영어는 사실 한 8, 90%가 라틴어에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배경을 안고 있어요. 이 기회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류가 바뀔 때라는 뜻입니다. 썰물, 밀물이 있죠. 조류가 바뀔 때.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나 배경을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군요. 요즘은 그 항구의 항만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썰물, 밀물 상관없이 배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을 옛날에는 배들이 아무 때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 배가 그 밀물을 타고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말은 조류가 바뀔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배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인생에게 또는 교회에 또는 국가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이번 특별히 두 주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준비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밀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 배를 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쉽진 않은데 모닝콜, 알람, 카풀 다 동원해서 하여간 이번 두 주간은 완주를 해보십시다. 혹시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용산구 구민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용산구 구민만. 많군요. 지금 손든 분들은 일부 새벽기도를 나오십시오. 일부 새벽기도. 그 외 분들은 좀 거리상 오시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데 그건 이제 개인 자유에 맡기고 어쨌든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일부가 은혜가 있습니다. 일부가. 예. 아멘. 예. 용산구 안 사는 분들은 아멘 할 필요 없고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를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7편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유명한 주제죠.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시편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이 제목입니다. 이 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쓰였나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전체 시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제를 한번 볼까요? 57편에 보시면 누가 쓴 시입니까? 예,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무슨 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시. 또 다른 의미는 비밀의 시라는 뜻이 있어요. 황금의 시 또는 비밀의 시.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황금의 시 또는 비밀의 시 할 때 어떤 그 문맥에서 관점에서 이 말을 썼을까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 좋은 데를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못 가본 사람이 궁금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어땠냐? 그러면 보통 너무너무 좋을 때는 어떻게 답변이 돌아오죠? 야,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가봐야 알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황홀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믹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그 휴가 기간 중에 두 번째 주를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냈어요. 그 LA 쪽에 있었는데 마침 그 기간에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 구장에서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하나가 표를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하고 몇 명이서 LA 다저스 구장에 유현진 선발 경기를 갔지 않습니까? 갔어요. 꿈에도 그리던 실전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한번 그 박찬호 선수 던질 때 한번 가보고는 20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예요. 절반이 코리안인데, 한국 사람들 참 애국자예요. 거기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야구를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 나온다니까 무조건 온 거예요. 가족 단위로. 근데 제 옆에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몇 명 앉았는데, 다저스 팬 같아요. 하여간 유현진이 스트라이크를 잡고 잘 던질 때마다 자꾸 하이파이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아들놈이 앉아있는데 건너편에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하이파이브를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다저스 구장에서 유현진 선수를 봤는데 체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멀리서 봤는데도 산더미만 해요. 퉁퉁한 게.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은 다 뚱뚱한 줄 안대요. 싸이도 뚱뚱하지. 유현진도 뚱뚱하지. 유명한 사람들은 또 북쪽의 저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뚱뚱하지.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안대요. 이건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느낌과 분위기와 또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느낌이 같을까요? 틀리죠. 물론 TV로 보는 장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좀 섬세하게 볼 수 있죠. 구석구석을 카메라가 잘 쫓아가 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현장의 분위기는 못 담아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어땠어?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말로 표현을 못해. 저는 축원하옵기는 이번 두 주간의 특세가 끝나고 형제자매가 이번 특세 어땠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이 돼야 됩니까? 믹담. 건담이 아니고 믹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제목을 조금 더 살피십시다. 이 제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제 본문이 제대로 풀려집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또 앞을 보세요. 뭐에 맞춘 노래요? 알다스엣. 알다스엣이 무슨 뜻일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알다스엣.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멸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게 제목이에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나를 파멸하지 마소서, 없이 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제목만 봐도 대본에 척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뭡니까? 어떤 지독스러운 환경과 공경에 놓여서 겪은 은혜를 시로 풀어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경과 그 어려움이 뭐였을까? 궁금할 겨를도 없이 이 시는 제목을, 배경을 자세히 달아놨습니까? 안 달아놨습니까? 달아놨죠. 자, 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정확히 이해가 되죠? 이 시는 사울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굴 속에 망명 생활을 한 10여 년 한 적이 있습니다. 짧지 않죠? 10여 년을 굴만 찾아다니면서 망명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칠흑 같은 환란이었겠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은 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서론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이해가 금방 들어오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1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게 뭐를 베푸소서? 근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몇 번 적혀 있습니까? 두 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 표현하면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강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왜 반복했을까요? 칸이 남아서 여백 채우려고? 아니죠. 이거는 어떤 지독한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후반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란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앙.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같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의 고난이 어려울까? B라는 사람의 고난이 어려울까? 비교 가능해요? 비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문제는 자기가 겪는 게 제일 힘들게 돼 있습니다. 나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각자가 겪는 게 제일 힘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어떤 지독한 환난 속에, 재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구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론으로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하나를 좀 던져보십시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국가의 경영과 통치를 맡기려 작정을 하셨다면 그에게 순풍을 불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역경을 만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순풍을 만나게 해도 국가의 경영과 통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법인데, 순풍은커녕 역경이 계속되게 만들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보다도 진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인간 고생이 많았어요. 인생 막대기로 다윗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아들의 반란, 가정사의 아픔, 더더군다나 장인격이 되는 이 사울왕의 그 무서운 사탄이 뒤집어 씌운 질투로 말미암아서 평생 목숨의 위협을 겪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거의 10년을 이 막다른 길과 같은 토굴 속에서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실까요? 순풍이 불어도 이게 될 동안 동안 국가의 경영과 통치를 하나님은 어쩌자고 잔인하게도 역경을 계속 만나게 할까요? 이걸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잔인한 자비. 하나님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사들 모든 세상 무기 영화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나갔는데 7, 80kg 몸무게로 나갔던 친구들이 1년 만에 50kg 이하가 돼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암 걸려가지고 들어오고, 아들 교통사고 만나서 현지에서 죽고, 아내가 강도 만나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이런 보고들을 접할 때마다 목사인, 사역자인 저도 하나님의 인생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실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이 통과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자막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선고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구절을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해서 밀어닥치는 환란은 역경이었어요. 순풍이 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붙잡히고 매맞고 배반당하고 감옥에 가두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선교사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후반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자막을 좀 거둬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참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얼마나 브라이트하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만 골라서 쓰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준비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하려 원하시는가 하면 너 나만 의지하니? 이거예요. 너 나만 의지하니? 이거 하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을 위해서 모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겪는 입장에서는 잔인해 보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목회자 가정의 결혼식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와 앉았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항변 섞인 볼멘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참 오래 남아요. 이제 친구들이니까 이제 허물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년치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고 안 쓰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준비했어요. 나는 다음 주 설교도 준비하기가 허겁거리는데, 아니 얼마나 성실하면 3년치 설교를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안 부르고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뭘까?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고 성실하고 틀림없는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상. 그게 함정이 있어요. 자기의 준비를 의지해요. 자기의 성실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경을 준비하셔서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들고 딱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그래서 어디서 하고 있죠? 어디서 이 기가 막힌 신음 같은 시가 다윗의 입에서 풀어집니까? 굴에서. 굴이 어떤 곳입니까? 거긴 끝이에요. 원수가 쫓아오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여기는 피난처가 될 줄을 알았어요. 이 굴마는 원수의 세력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간은 매일같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의 목숨을 구했어요.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피난처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여기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 피난처마저도 나에게 보호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신음처럼 저 밑바닥에서 딱 하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흘려가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다 은혜지. 근데 그게 정말 빈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는 얘기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다윗은 어느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부르짖으며 그 깜깜한 막다른 길 같은 토굴에서 매일매일 살해의 위협 속에서 거기 맞아도 내 보호처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는 은혜를 구하는데 뭐밖에 할 게 없었어요. 뭐밖에? 기도. 가끔가다 우리 넋두리처럼 이런 신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엉클어진 인생의 상황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야,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근데 그 고백이 진짜예요. 기도 왜 할 게 있으면 아직도 더 불러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위를 봐도 앞을 봐도 좌우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넋두리처럼 이 밑에서 신음처럼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고백이 제일 행복자로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신음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어떤 내가 원함을 얻어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무릎 꿇어 항복하는 자리가 기도의 목적지여야 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보세요. 기도하다가 화들짝 놀라 다윗의 의식 속에서 열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는가 하면 아, 이 모든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겪어내고 지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왜 나를 이 역경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실까? 첫 번째 깨달았던 게 그 모든 어둡고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 전부 나를 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에, 40을 무슨 나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불혹의 나이라고 그래요. 불혹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의 절정기의 나이에 그는 애굽의 모든 문학을 다 겸비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무예를 다 습득합니다. 문물을 겸비하는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리고 바로 공주의 슬하에서 아들로 자랍니다.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오래전부터 민족의식이 강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손에 땀이 있을 때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분연히 떨고 일어나서 이제는 뭔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나이다 하고 저지른 게 뭐죠? 살인입니다. 잠깐의 판단 착오와 먼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죠. 수배령이 내립니다. 그는 졸지의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드바르 광야에 바람에 불리우는 초계가 되어서 지푸라기가 되어서 40년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처가살이에 던져지죠. 쓸쓸히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집을 떠나서 말통하지 않는 양들과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도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40년간 처절하게 홀로였는지 아시겠어요? 말도 잊어버렸어요. 40나이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말이 어눌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그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그 재외동포들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보처럼 해요. 바보처럼. 모세가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 40년간 아무도 없는 밤이면 이슬을 맞으며 별 볼 일 일밖에는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를 때는 나이 이제 80이 넘은 때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달려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됐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뭘 합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그림 하나가 있었죠.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잡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풀무의 역사 속에서 고난받는 그림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나무가 소멸되고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런데 불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쓴다는 건 네게 무슨 조건과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줄 아느냐? 내가 해, 이거. 너는 순종만 해. 그게 이 그림이에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조건 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막다른 막장 같은 굴 속에서 다윗이 지난 어두웠던 칠흑 같은 시간이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나를 위한 시간이었군요. 이걸 첫 번째 깨달아요. 그거를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앞을 보세요. 주의 어디 아래서요?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말이 다윗의 입에서 왜 나왔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막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자, 11절을 잘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노정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압축해서 한 줄로 설명한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여러분,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역경을 설명하는 걸까요? 순풍을 설명하는 걸까요? 역경을 만든다는 얘기죠.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독수리들은 항상 집을 가파른 깎아지른 절벽 위험한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를 까죠. 깐다 그러나요? 새끼를 낳죠. 네. 알을 깐다 그러죠. 알을 깐다. 죄송합니다. 배움이 짧아서 수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은 일정 기간은 어미가 날라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겠죠? 근데 계속 그럴까요? 어느 날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확 흩어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떡할까요? 곤두박질을 합니다. 죽음 같죠? 온갖 비명을 내면서 추락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땅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위에서 너풀거리던 어미새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에다 업어버려요. 이거 한번 몇 번 해보세요. 정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새끼들이 무슨 힘이 생길까요? 하늘의 제왕으로 날개에 힘이 생겨요. 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는 절대 하늘의 제왕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역경이 갖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예요. 이거를 다윗이 막다른 길에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와 한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아니 그 이상이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설정해 놓으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이 역경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순풍 가운데 이걸 못 깨달아요. 역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안전한 고백임을 깨닫고 동시에 이 역경의 의미를 기도하다가 깨닫는데, 복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 다윗의 인식 세계 속에 열어집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고백을 언제 한 겁니까? 기독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만 통치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에 눈이 열어진 겁니까? 하늘의 경영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세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뭐에 눈이 열어진 겁니까? 하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역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괴롭고 아프지 않았다면 이 하늘의 비밀을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온 세상 중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늘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눈 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성공자예요. 그는 왕으로서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된 하늘의 성도로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벅차오르는 희열을 감당할 수 없는 고백 하나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 토해냅니다. 이 시편 57편 9절을 보면 제일 중앙 메시지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확정됐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행복하고 있으면 좋고 없어지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데 이 고난의 지륵 같은 터널을 통과하여 막다른 토굴 안에 던져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지륵 같은 어두움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둬가도 있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되질 않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에게 붙였던 별명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무너뜨려고 덤벼들었고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지만은 거기에 함께 널뛰질 않더라고요. 사탄이 짜증나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해대다가 사탄의 입에서 드디어 비명이 질러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건 뭐지? 이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종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종류.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 내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 지난 어둠의 모든 시간들을 녹여낸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고난 속에 있는 자는 얼마나 그 새벽을 기다리는 자여야 할까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재밌어요.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죠? 졸릴 때 쏟아내려지는 눈꺼풀이에요. 천하장사도 못 올려요. 그냥 눈꺼풀에 날개가 달렸어요. 왜? 이제 이 밤이 끝나가고 있구나. 잠이 올까요?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에 날개를 다는 겁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이번 특세 어땠어?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이런 고백이 준비되는 겁니다. 믹담.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원수가 괴멸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고 난공불락 같았던 모든 절망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새벽은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개멸되는 시간이었어요.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 밑에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도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가 무너졌던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경하는 자였어요. 그게 성도들의 행복이에요. 아멘. 이번 새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 행복자가 되기를 믿감,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그의 나라 비밀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기도 말고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특세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믿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경영에, 하나님의 비전에 눈 열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